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지난 사흘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또한 2700년 전의 사회상과 다르지 않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선을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악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악을 기뻐하고 선을 미워하는 세대 속에서 그러나 나는이라고 반대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특정하게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내적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였기 때문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였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가치 전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리를 안다면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굽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의 죄와 허물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미가가 다른 정치 종교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돈을 사랑하고 힘과 돈의 논리에 굴복했다면 죄와 허물을 보이리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보인다는 것은 단지 말로 지적할 뿐만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것을 뜻합니다. 왕궁, 법정, 성전 등 모든 권력기구가 죄로 가득한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구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과 미가 3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그리고 미가 3장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익숙히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이라는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뜻을 정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입니다. 세상에 포로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다왕 요야김 3년에 누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에워 쌌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 쌌습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면서 남유다는 바벨론과 애굽의 패권 다툼에 휩쓸리게 됩니다. 본문의 무대가 된 시대는 중근동의 패권을 아수르 제국이 장악했다가 그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주전 9세기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 그때부터 메소포타미아 북쪽을 거의 다 차지한 상태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제국으로서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7세기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점차 힘을 잃고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전 612년경에 이르러서는 아수르의 수도가 아수르의 수도 느니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그 주도권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이 아수르 군을 돕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때 유다 16대 왕 요시아가 그 애굽을 무깃도에서 막다가 부상을 당하고 전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요시아 왕에 이어서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애굽의 바로누고는 요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해버리고 그 형제 요야김을 다시금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요야김입니다. 이 요야김 3년인 주전 605년에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스르와 애굽 연합군을 이기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주전 722년에 패망을 했고 오늘 이 사건을 이후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주전 579년에 2차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586년에는 3차로 침공하여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바로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이렇게 세상 밖이 아닌 세상 속에 살도록 두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런 곳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부조리와 재앙 또는 악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를 삼습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논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로 점철되어서 악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B번입니다. 누가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겼습니까? 예,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와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군사적이고 정치적 요인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신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간적인 진노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흐르는 구속사 속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는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예, 이미 하나님의 언약에 그 경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는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후 줄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마침내 시내산 그 언약 후에 지금 800년 지난 지금 구체적인 심판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있기 전 약 1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미가서 말씀 또한 그것에 속합니다. 미가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가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그 이스라엘 중에 제약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당시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요야김에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에 따라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제약을 심판하시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항상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선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우리를 도와줄 만큼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은 그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퍼져 있는 죄악과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간사한 것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간과하시거나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로 점철된 세상에 죄에 대해서 눈 감고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복과 평안만을 이야기한다면은 그분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우리 탐욕을 위한 우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10번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세 번에 걸쳐서 침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침공할 때마다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는 척하고 그냥 경고만 하고 심판의 맛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이 땅 가운데서 흩어버리셨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완전하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린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비할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은 가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형체가 없이 멸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 때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모든 중요한 건물들이 다 불살라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모두 다 무너졌고 또한 그곳에 살던 유다 주민들은 대부분 다 포로로 끌려갔고 일부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는 완전히 폐망했습니다. 과거의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다른 민족이 이주해서 살도록 그 성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서 다시는 그곳에 다른 민족 또한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훼파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이 첫 번째 침공 때 잡혀간 포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마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가 멸망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정한 백성은 멸망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국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 한가운데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남겨두시고 보존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지 않으며 그들이 받는 고난은 멸망이 아닌 연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에게 은혜를 완전히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이 죄를 범하더라도 사울처럼 완전히 그 은혜를 빼앗지 않겠다라고 사무엘 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받게 하시더라도 결코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이 되게 하십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지럽고 정글 같은 이 세상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보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었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에 여호와 대신에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말을 넣어서 개명을 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한 것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나머지 세 명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바벨론 신들의 이름을 집어넣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 민족 신이 이긴 것으로 여겨서 그 민족의 신과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약탈하고 제거하거나 또는 마지막으로는 자기 민족의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단순히 바벨론은 유다 사람의 몸을 포로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까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당한 심판은 단순히 육체적인 환란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결국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극복해 나가는 그 방법에서 세상의 논리를 따르느냐, 말씀을 따르느냐의 그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현재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결국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고난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이렇게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이런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번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소년들에게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에게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또한 왕의 음식과 그의 포도주를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가장 발전한 갈대아인의 지식과 학문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사람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당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호사일 수 있습니다. 당시 가장 강성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궁정에서 가장 발전된 학문을 배우고 궁정의 음식을 먹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음식은 문자적으로는 주로 고기로 된 매우 기름지고 값비싼 음식을 의미하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왕의 진미 혹은 궁중 요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의 강조점은 일반 백성은 접할 수 없는 귀하고 특별한 음식을 이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바벨론 왕의 부와 권력을 의존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호사일 수 있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절체절명의 도전이자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전히 호의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유다 사람들을 육신에서 정신까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는 목적과 의도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발전된 과학 문명과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매체가 메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설명을 하면은 일회용 물건을 주면서 환경 보호 캠페인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복과 착취와 탐욕적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은 부와 재물을 누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발전된 과학 문명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왕 앞에 서게 하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여서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와서 3년을 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제공하는 학문과 음식은 목적과 의도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유다 왕국의 근간을 이루었던 왕족과 귀족 중에 탁월한 실력을 갖춘 재원들을 바벨론 제국을 섬기는 관리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3년을 길러진 후에는 왕 앞에 서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학문과 지식과 음식을 제공한 이유는 바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신과 왕을 섬기게 만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재물이 무조건 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출처와 용도가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누리고 누릴수록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이 세상을 누리면서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아직 죄성인 탐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을 누리면서 부지 중에 탐욕을 따라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4절 뜻을 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8절에서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A번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뜻을 정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정하다 혹은 결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꿨다라고 할 때 그 용어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할 때 용어가 같은데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을 정했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기 전에 그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학문과 음식을 제공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로 그 뜻을 정했습니다. 곧 그는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한가운데서 뜻을 정한 것이 얼마나 옳은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게서는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옳은 방법입니다. 세상은 나름대로 세상이 무엇이고 또한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그 의미와 뜻을 정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매체와 책, 강의, 영화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규정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이 해석해 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했고 해석해 준 것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B번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하였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어떤 그 한 가지를 짚어서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한 가지로 그 이유를 한정하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한 이유를 한번 손꼽아 보면은 율법에 금지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적국인 바벨론의 침략과 착취의 부산물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바벨론 왕의 뜻과 그 목적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그 뜻을 바벨론 다니엘은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함으로 그 음식이 의미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음식이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길러져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강성대국의 근간은 정복과 착취와 우상숭배로 점철된 인간의 탐욕입니다. 끝없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겨서 세상의 중심에 서려는 그 탐욕이 그 바벨론 제국의 근간입니다. 다니엘은 그 뜻에 동조하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탐욕과 욕심입니다. 외부에 있는 것을 분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탐욕을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할지 말지, 어디에 갈지 말지, 무엇을 먹을지 말지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우리 마음의 동기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면서도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번입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헌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고는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고대 제국에서 왕의 명령은 법보다 그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명령한 그 음식을 거부할 때 환관장과 다니엘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그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잠언 29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 세상을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또한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도구로 이 세상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할 때,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그들의 뜻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자신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세상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도와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셔서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서 자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어떻게 해주도록 요청을 했습니까? 시험하여 보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 열흘 동안 채식과 물만 주어서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 보도록 했습니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감독관의 마음대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행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행동을 확신 가운데 했습니다. 열흘 시험을 하고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험을 하고 그들의 얼굴이 아름다워졌다는 14절과 15절 사이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시험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한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까지 본문에는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9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로 하여금 얻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신 것은 그들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다면 우리도 한 다니엘처럼 확신 있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지 노심초사하면서 정정긍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확신 가운데 행동했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다니엘과 친구들을 그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A번입니다. 열흘 동안 채식만 한 다니엘과 소년들의 용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그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졌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식을 한 지 열흘 후에 그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져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졌던 것입니다. 채식을 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용모가 더욱 아름다워짐으로 인해서 채식이 옳은 식습관으로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뜻이 올바른 뜻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이 옳음을 그들의 얼굴과 용모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이 더욱 좋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지 채식이 몸에 더 좋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황관장과 다니엘이 채식이 몸에 좋은지 육식이 몸에 좋은지를 내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식만 함에도 불구하고 초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름진 음식을 먹는 한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용모를 더 좋게 하신 이유는 바벨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품은 뜻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시고 또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은 그들의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왕 앞에 그들이 초췌하다면 죽게 되기 때문이죠. 만일 그들이 죽음을 앞둔 자처럼 초췌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궁중 요리를 먹고서도 그들의 얼굴이 초췌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정한 뜻을 존중하고 또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혼자 손해볼까? 이렇게 살다가 나만 망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비번입니다. 다니엘과 소년들이 학문과 지혜에 능숙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왕 앞에 불려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결과는 황관장이 그들을 3년간 교육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결과입니다. 원문에서는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장엄 복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 왕 앞에서도 지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용모를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들이 바벨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는 이처럼 지혜와 지식 또한 필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학문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무시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학문과 지식에 휩쓸려서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빛 아래서 세상이 바르게 해석되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왕 앞에서 모든 대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0번입니다. 기한이 찬 후 왕 앞에 나오게 된 소년들은 어떠했습니까?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낮게 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왕실의 모사였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학문과 서적을 깨닫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그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낮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도서관이 있었을 정도로 문화와 학문과 역사가 체계적인 학문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서령 문자나 2차 방정식, 역수, 제곱 이런 것과 같은 수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또한 천문학 또한 이미 일식에 대해서까지 그 문헌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러한 학문과 지식보다 10배나 낮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러한 언어나 수학, 천문학적 지식이 있어서 더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미 학문과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탁월했다고 말하고 있기에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에 충분한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배나 나았다라고 할 때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 지식과 지혜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식과 학문이 당대에 가장 진보했을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지식과 지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발전하고 하나님의 발전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는 비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을 만세와 맘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것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불완전함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것을 자랑하고 의존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또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약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기술과 학문이 고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것을 미개하고 어리석은 것으로까지 간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결국은 헛됨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다니엘은 언제까지 왕궁에 머물렀습니까?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이렇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의 왕으로서 결국 유다에게 해방력을 내린 왕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유다는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있는 이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즉 다니엘이 그때까지 있었지만 이 바벨론은 이미 멸망한 것입니다. 이 유다의 회복과 회복은 그들이 멸망하기 이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7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즉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완전하게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끄셔서 홍해와 강야와 같은 것을 지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들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의 백성에게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 뜻을 지키게 만드셔서 세상의 많은 이러한 정세와 풍파 속에서도 그의 백성으로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살아내도록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목적 삼도록 뜻을 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뜻을 정하여 세상에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예, 결론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세상 밖이 아닌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왕족과 귀족 중에서 선별하여서 갈대아인의 학문을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서 3년간 기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바벨론 땅에 잡혀가 왕 앞에 나가게 된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4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뜻을 정하여 확신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을 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음식을 먹지 않기로 하고 감독관에게 시험하여 보도록 확신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4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용모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 낮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지만 그때까지 다니엘은 왕궁에서 보존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할례를 받아 세상 속에서 참 세례 받은 자로서 살기로 뜻을 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썩어버린 옷감 같고 부식된 기회 같아 폐기 대상이었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참된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세례 교인으로 뜻을 정하고 확신 가운데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품은 뜻을 존중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의미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과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주님을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뜻을 정하여 싸우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그로 인해 좌절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서 마지막에 이 땅 끝에서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복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한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